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는 왜 잘못인 줄 알면서도 심지어 마음 한구석이 좀 찜찜한 걸 느끼면서도 그럴듯한 변명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낼까요?
정말 그렇죠.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합리화라는 아주 오래된 범인을 한번 추적해보려고 합니다. 자료를 따라서 인류 최초의 사건 현장 에덴 동산에서부터 수사를 시작해보죠. 보내주신 자료가 시작하는 구절부터가 참 날카롭습니다. 잠언 14장 12절.
아, 네. 그 구절이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게 분명히 내가 보기엔 이게 맞고 이게 최선 같은데 말이죠.
네. 결국은 막다른 길이라는 경고잖아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 합리화의 본질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 길을 걷고 있을 땐 누구보다 스스로가 가장 그럴듯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럼요. 자료에서도 이 합리화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잘못된 행동을 적절하거나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묘사, 해석, 설명하는 방식.
아, 매력적으로.
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매력적으로인 것 같아요. 단순히 잘못을 덮는 걸 넘어서서요. 내 선택이 사실은 꽤 괜찮고 심지어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과정인 거죠.
스스로를 속이는 과정이라. 와, 정말 그러네요. 그럼 이 아주 오래되고 교묘한 인간의 습관이 성경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그리고 그게 오늘을 사는 우리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수사 현장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네.
이때 아담의 대답이 정말 악건입니다. 보통은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나와야.
그렇죠. 그게 가장 정직한 반응이죠.
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2자를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걸 천천히 뜯어보면요. 아, 저 여자요? 근데 그 여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바로 그 여자가 주길래 먹었습니다. 딱 이런 식이에요.
책임을 완벽하게 하와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에게까지 떠넘기고 있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건 뭐 심리학에서 말하는 근본적 귀인 오류의 가장 오래된 원형을 보는 것 같아요. 내 실수는 외부의 상황 탓,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 탓으로 돌리고 책임을 밖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
네, 아담의 이 대답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고요. 이후 인류 역사 속에서 끝없이 반복될 자기 정당화 패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어쩔 수 없었어 라는 목소리의 시작인 셈이죠.
아담의 책임 전가가 합리화의 시작이었다면 그 후손들은 이 기술을 거의 예술의 경지로 발전시킨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특히 요나의 사례가 눈에 띄는데요.
아, 요나. 합리화의 아주 복합적이고 흥미로운 사례죠.
네. 자료에 따르면 요나가 단순히 벌받는 게 무서워서 도망친 게 아니라고 해요. 애국심이라는 아주 그럴듯하고 고귀해 보이는 명분을 내세웠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냥 두려워서 도망친 거랑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스스로를 속이는 과정이 훨씬 더 교묘했던 건 아닐까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두려움은 아, 나 저거 하기 싫어, 무서워, 이런 뭐랄까 1차원적인 감정이잖아요.
네네.
하지만 요나의 경우는 다릅니다. 당시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의 수도였고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았어요.
그렇죠. 적국이었죠.
네. 요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런 악한 민족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건 정의가 아니야. 저들이 망해야 내 민족이 평안해. 그러니 내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은 결국 내 나라를 위한 일이야.
와,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그럴듯하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나는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애국심이나 정의감처럼 긍정적이고 고귀한 가치를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에 불순종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아, 이럴 때 합리화는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가책을 덜 묶이게 해주거든요. 나는 비겁한 게 아니라 현명한 거야 라고 착각하게 만드니까요. 가장 위험한 합리화는 이처럼 선한 명분을 방패로 삼을 때 나타납니다.
듣고 보니 정말 소름이 돋네요. 그럼 자료에 나온 모세의 경우는 조금 헷갈립니다.
아, 모세. 네.
하나님이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 그는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를 보면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요.
네, 그렇게 말하죠.
이게 어떻게 교묘한 합리화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하게 보일 수도 있지 않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겸손의 극치처럼 보이죠.
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합리화의 또 다른 얼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자기 비하를 통한 책임 회피입니다.
자기 비하를 통한 책임 회피요?
네. 모세는 자신의 약점, 즉 나는 말을 못한다는 그 사실에만 집착하고 있어요. 그의 시선은 온통 나에게만 쏠려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기에 라고 묻고 있죠.
아, 그러네요. 계속 나 하고 있군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하.
그런데도 모세는 계속해서 자신의 부족함만을 핑계로 사명을 거부합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자신의 연약함 뒤에 숨을 애는 합리화인 셈이죠. 저는 능력이 안 돼서 못합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안 될 겁니다 라는 교만한 불신앙의 다른 표현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와, 겸손으로 포장된 불신이라니 정말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울왕의 경우는 이 합리화의 끝판왕 같은 느낌인데요.
네, 제가 자료에서 가장 흥미롭게 본 부분이 바로 사울왕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담이 책임을 전가했고 요나가 애국심을 내세웠고 모세가 자기 비하를 이용했다면 사울은 종교 그 자체를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아, 종교 자체를요?
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직멸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가장 좋고 살찐 짐승들을 남겨두었죠.
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이 추궁하자 뭐라고 변명했나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임이니이다. 불순종의 증거물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려고 그랬다고 말하는 겁니다. 종교적 행위를 핑계로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긴 거죠.
와.
이것이 합리화의 가장 교활한 형태입니다. 나의 탐욕과 불순종을 하나님을 위한다는 거룩한 포장지로 감싸버리는 것. 역사를 보면 수많은 비극이 바로 이런 거룩한 합리화에서 비롯되었죠.
정말 그렇네요. 아담부터 사울까지 변명의 스케일이 점점 커지고 교묘해지는 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 인물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 얘기죠.
네. 자료는 아주 단호하게 지적합니다. 젊은 사람이든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산전수전 다 겪은 노인이든 우리 모두가 각자의 분야에서 변명의 달인이라고요. 제가 자료에 나온 현대적인 예시 몇 가지를 읽어드릴 텐데요. 들으시면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정말 뜨끔했거든요.
아, 궁금하네요.
첫째, 재정 문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싶지만 이번 달 카드값이랑 공과금이 너무 많아서요. 재정적으로 안정되면 다음 달부터는 꼭 제대로 할게요.
아, 너무 익숙한데요?
그렇죠. 둘째, 믿음을 전하는 문제.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 이야기를 하고 싶긴 한데 괜히 유난 떠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그건 좀 힘들어요. 이건 사실 제 얘기거든요.
아,
이게 그냥 제가 소심한 성격 탓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자료에서는 이걸 자기 기반이라고까지 부르네요.
그 지점이 정말 아프게 다가오죠.
네, 그리고 셋째, 인간관계 문제. 자료에서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어차피 결혼할 사이니까 괜찮아 라면서 혼전 동거 같은 문제들을 정당화하는 경우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예시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공통점이요?
바로 나중에는 잘하겠다는 미래 시점의 약속을 담보로 현재의 불순종을 허락한다는 점입니다.
아,
재정이 안정되면 다음 달부터는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같은 말들이 바로 그 위험 신호죠. 지금 당장 해야 할 순종을 미래로 유예시키는 아주 흔한 합리화의 기술입니다.
아, 그러네요. 전부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엔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가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는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네.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를 속이는데 얼마나 능숙한지를 경고하는 거죠. 내 느낌, 내 직감, 내 판단이 이게 합리적이야 라고 속삭일 때 우리는 맨 처음 나누었던 잠언 구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 실제로는 전혀 다른 곳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런 합리화가 계속되면 뭐 그냥 작은 변명 몇 번 하면서 사는 게 뭐 그리 큰 문제인가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결국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야고보서 1장 22절을 통해 그 결과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의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네. 합리화의 종착역은 결국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자료는 지적하죠.
두 가지요?
최악의 경우로는 사울왕처럼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자신의 증오나 차별, 탐욕을 정당화하는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이건 정말 끔찍한 길이죠.
네, 상상만 해도 무섭네요.
하지만 우리 대부분에게 더 흔하게 나타나는 결과는 두 번째입니다. 바로 미지근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미지근한 신앙인이요?
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요. 잠재력은 정말 많은데 늘 변명하느라 바빠서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제가 하긴 할 건데요. 지금은 이러저러해서 좀 힘들고요. 이 말을 평생 반복하다가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이 끝나버리는 거죠.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답답해지는 상태네요. 제가 변명의 달인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럼 이 고질적인 합리화의 늪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대체 뭘까요?
다행히 자료는 아주 명확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어, 뭔가요?
바로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게 핵심이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더 정교하고 그럴듯한 논리를 만들어서 내 안의 변명과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 그럼 뭔가요?
오히려 그 반대죠. 아예 생각의 틀, 질문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질문의 방향을 바꾼다. 그게 무슨 뜻이죠?
우리는 보통 어떤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하면 내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편안함을 지키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덜 수 있는 허점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무의식적으로 던지거든요.
네, 그렇죠. 저도 모르게 그러고 있죠.
하지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이 질문을 통째로 버리고 새로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료가 제안하듯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질문으로 바꾸는 거죠.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질문이요?
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기서 겸손한 섬김은 어떤 모습일까? 조건 없는 은혜로운 사랑을 실천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걸까? 이렇게 질문의 초점을 나의 정당성에서 예수님의 본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겁니다.
아, 내 변명을 무너뜨릴 더 강한 논리를 찾는 게 아니라 아예 질문의 판을 갈아엎는 거군요.
맞습니다.
어떻게 빠져나갈까가 아니라 어떻게 사랑할까를 묻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합리화는 언제나 나에게서 출발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과 이웃에게로 시선을 돌릴 때 시작되니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이 그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해보죠. 오늘 우리는 합리화라는 범인을 추적해봤습니다.
네, 그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책임을 떠넘기던 아담이었고 그 후손들은 애국심, 자기 비하, 심지어 종교라는 교묘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그 기술을 발전시켜 왔죠.
그리고 그 모든 합리화의 뿌리 깊은 곳에는 두려움, 불안, 탐욕 같은 감정들과 결국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기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현대의 우리 역시 나중에 잘할게요 라는 변명으로 현재의 순종을 미루는 달인들이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법은 더 나은 변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질문 자체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네. 나의 편안함 되시네요.
네. 나의 편안함과 정당성을 묻는 대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랑과 섬김을 물을 때 비로소 마음이 새로워지고 진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멋진 요약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께서 혼자 조용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료에서는 합리화를 이기기 위해 예수님의 본을 따르라고 제안했죠. 당신의 삶에서 지금 어떤 결정을 앞두고 계신가요? 그 결정의 기준을 나에게 편한 것이 무엇인가에서 이 상황에서 겸손한 섬김은 어떤 모습일까? 은혜로운 사랑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렇게 질문을 바꿀 때 당신의 다음 결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은 어디일까요?